이날리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렵게 저희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나서서 인터뷰를 잘 안 하시는 걸로 아는데 우선 여기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뭐 떠올리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두만강 일대에서 북한 군인에게 붙잡혔던 게 2009년 3월이니까 네. 꼭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42일간의 억류 생활. 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글쎄요. 그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정말 가물가물하게 너무 오래된 기억처럼 남아 있어요. 아마도 생각 무의식 중에 생각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요. 금방 돌아왔을 때 빼놓고는 많이 기억을 안 하면서 안 하려고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의식적으로 기억을 안 하려고 살아도 어쩌면 살면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더 또렷해지는 그런 경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당시 경험을 담은 책을 한 권 쓰셨고요. 하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그 외부에 노출되는 걸 꺼리셨던 걸로 저희는 느꼈습니다. 사실 이번 인터뷰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쉽게 나서기 힘들었던 어떤 마음의 무게나 현실적인 사정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저는 각자 사람들이 각자의 소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뒤에서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후자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제가 겪었던 일에서 배운 것들 또 북한의 상황들 또 탈북자들의 상황들을 더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뒤에서 이제 일하고 있었죠. 그리고 책을 쓴 거는 저희가 집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분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으셨어야 되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왜 그곳에 감금이 됐었는지 저희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자세하게 모르고 저희가 기자라는 이유로 또 저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동의를 보시고 저희를 서포트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탈북자들에 대한 상황을 저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제가 다큐멘터리로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책으로 또 마무리하고 싶었고요.
예. 말씀하신 그 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잠시 뒤에 다시 여쭙기로 하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3년 전 그날 얘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쩌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러니까 점점 현장에 깊이 다가가면서요. 그런 예감 같은 건 혹시 들었습니까?
항상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희가 중국에서 촬영하는 제가 기억으로는 9일 정도를 중국에서 촬영을 했는데
예.
매일매일 저희가 촬영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런 두려움은 있었어요. 당연히 그 두려움이 북한 사람들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저희가 혹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었죠.
아.
저희가 그날이 마지막이어서 한순간도 1분 1초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거를 사명감을 갖고 했다고 해야 되나요?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그 기억을 다시 떠오르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중간에 북한군이 추격을 받게 됐는데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안내인이 있습니다. 그 안내인이 고의로 함정에 빠뜨린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추리를 해볼 만한 당시 정황 어땠습니까?
북한에 감금돼 있을 때도 또 집에 돌아와서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혹시 그분이 저희를 betray 한 건가?
배반한 건지. 예.
배반한 건가? 라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그분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어요. 저희도 그분도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탈북자들의 상황이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상황이 참 처참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뜻을 갖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도 열심히 저희를 도와주려고 하셨고요. 촬영 기간 동안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 군인에게 끌려가는 순간을 맞게 됐는데요. 아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볼 그 여유조차 없을 만큼 그 절박한, 급박한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어렵겠지만 떠올려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안내자를 따라서 북한으로 저희가 북한 땅을 밟았어요. 한 1분 정도 들어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분이 채 되기도 전에 저희도 이거는 좀 위험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빨리 돌아가자.
예.
그리고 다 돌아오는 강 두만강 중간에서 저희 같이 일하던 프로듀서가 먼저 북한 쪽에서 오는 두 군인들을 봤죠. 그래서 그분이 뛰어라 군인들이라.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뛰어서 중국 땅에 다 같이 도달했습니다. 남자들이라서 빠른 사람들은 먼저 도착하고 여자들은 좀 늦게 도착했어요.
네.
근데 그때 로라가 제 앞에 쓰러져 넘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너 괜찮니? 그랬더니 다리가 얼음판에서 넘어져서 움직일 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로라 옆에 서 있다가 서 있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북한 군인들이 저희를 둘러쌌죠. 두 명인데 아주 키도 작고 체구도 작았는데 굉장히 강했어요.
예. 결국은 그 어려움에 빠진 그 동료 앞에서 망연자실 서 있다가 함께 붙잡히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142일 그러니까 뭐 5개월 가까운 기나긴 억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초기에 특히 신문을 많이 받았을 텐데 신문하는 측에서 뭐 어느 정도나 위협적이었습니까?
북한은 탈북자들의 얘기를 한다는 자체에 굉장히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그런 정보가 북한 정부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했던 게 또
예.
저희가 만났던 사람들 자체가 그런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고 싶어 하셨죠. 그런데도 참 이상한 게 제가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그때가 아마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사실 자세한 내용들이 기억이 잘 안 났어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일부러 숨긴다고 생각을 하셔서 처음에는 협박을 많이 하셨죠. 신체적으로 때리거나 그런 건 없지만 어떤 말로나 행동으로나 그 위협감을 느끼게 했죠. 또 제가 어린 딸이 있는데 그때 아이가 4살이었는데 아이를 못 보게 될 거라는 협박도 하셨죠.
예. 엄마한테는 뭐 가장 충격적인 그런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 어쨌든 평양에 주재하는 그 스웨덴 대사와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부에서 보는 첫 서방, 이 바깥 사람이었을 것이고 때문에 그 위로가 크지 않았을까요?
그때 위안이란 말로 표현을 못하죠.
예.
감히 상상도 못했던 누군가가 저희를 와서 봐줄 거라는 그분이 이제 미국을 대표로 대신해서 와주신 분이잖아요. 미국하고
예.
북한이 국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책을 보내주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채 10분도 안 되는 만남이었는데 그분하고 떨어지기가 너무 싫었어요.
예.
그분하고 만나고 오면 아 앞으로 한 일주일은 버틸 수 있겠다. 물론 그게 뭐 이틀도 안 갔지만 누군가가 우리 상황을 알고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위안이 됐었어요.
그 억류된 지 한 달 남짓 지나서부터 이제 가족과의 연락이 시작이 됐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큰 위안이 됐겠죠, 물론.
네. 아무런 사람과의 교통이 없고 혼자 있어야 되니까요, 독방에. 그것이 유일한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억류했던 사람들이나 감시하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신문하고 또 판결했던 사람들, 그 신문했던 사람은 그 이씨라고 미스터리라고 표현을 하셨었죠.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나 또 원한 이런 사실을 잘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글쎄 뭐 연민이랄까 아니면 좀 복잡한 감정을 그 표현을 해주셨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무섭고 밉고 그랬죠. 그분들이
예.
저한테 협박을 하고 집에 못 간다 그러고 자식을 못 본다고 하니까요. 근데 한 두 달의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를 신문하는 게 그 사람의 직업이고 우리가 참 슬픈 상황에 빠져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자기하고 관계없이 이념이 다른 세계에서 그 국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물론 그분이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 이념만 없으면, 이 이데아워지만 틀리지 않으면 저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신문자와 신문을 받는 자로 앉아있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결국에 끝에 가서는 그분도 저를 인간적으로 일이 물론 그분의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인간적으로 안 됐다고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식이 있고 또 다 큰 딸이 있고 하니까 하루는 너는 왜 그런 일을 해서 여기까지 끌려왔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